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 있으려는 안티오키아 교회의 지도자들, 그래서 그 예배와 단식 중에 항상 그런 예식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또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계속 이어가 볼까요?
네. 음식은 육체를 살찌우지만 단식은 영혼을 살찌운다. 얼마 전 사순 기간 중에 가톨릭 평화신문을 읽는데 아델레 스카르네라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죠. 4000년의 기도 단식. 이런 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서평이 우리 가톨릭 평화신문에 실린 것을 봤고요. 가톨릭 교계 내 다른 신문, 교계 신문인 가톨릭 신문에도 같은 서평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성을 약하게 하는 만취와 식탐을 멀리하고 올바른 정신을 회복하도록 돕는 덕행인 단식을 추구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곧 단식이 있다는 일념으로 신앙을 따르고자 한 이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강한 종교적 신념 아래 참회수행인 단식을 단행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고 탐욕과 타락의 시작을 알렸듯이 하느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는 물질의 힘을 금기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단식을 했고 율법에 따라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는 이들은 죄와 세상의 굴레로부터 마음을 정화하고자 단식했다. 자연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도 단식에 돌입할 정도였다. 신약에서는 단식이 예수의 메시아성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예수는 용서의 기다림과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드러내고자 단식했다. 단식은 그러기에 고통이 아니라 평화다. 고대 수도자들에게 단식은 일상이었다. 영혼을 물질의 노예 상태에 속화하기 위함이었는데 수도자들은 평소에도 절제된 양으로 식사했고 공주 수도원 함께 모여 사는 거죠. 이 경우 고기와 생선, 치즈와 달걀, 포도주는 절대 먹지 않았다. 이 책, 4000년의 기도 단식, 아델레 스카르네라가 지은 이 책은 4000년 단식의 역사를 망라하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단식, 수도원 단식, 교부들이 말하는 단식의 의미 등 영혼을 살찌기 위한 노력이 뜻하는 바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저도 그래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았는데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단식을 하면서 건강, 특히 이제 좋은 몸매를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또 뭐 진정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이어트 의미가 좀 더 강하죠. 병에 치료나 건강을 위한 이런 보편적인 관점에서 시작해서 철학과 영적인 측면 또 우리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단식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의 단식은 죄를 회개하거나 하느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 어제 방송 중에도 이 부분은 성경 구절도 예를 들면서 사무엘기 상권 7장 6절이라든지 탈출기 28장 35절을 언급을 하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미가 변화됐다라는 것.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넷째 달의 단식과 다섯째 달의 단식, 일곱째 달의 단식과 열째 달의 단식은 유다 집안의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되고 흥겨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실과 평화를 사랑하여라. 아델레 스카르네라는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 빠지고 온갖 악습을 멀리하지 않는 상태에 사는 단식, 그것은 참된 의미의 단식이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요. 절제와 중용의 덕은 육체를 통제하고 특히 그리스도께 순명할 때 생기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순명은 모든 활동의 원천이고 개인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면서 단식이 단순한 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안에 담긴 사랑과 믿음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책을 써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과 또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뉘우치고 보속하는 뜻으로 날들과 행위들을 정해 이행토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에 앞서 사순 시기를 지낼 때는 특히 교회나 신자 모두 회개하고 속죄하려는 의지 그리고 각오가 사뭇 남달라지는데 특별히 이웃과의 회개, 자선, 이웃 앞에의 회개, 또 하느님 앞에서의 회개, 그래서 기도,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회개 그러면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자임을 하느님 앞에 인정하는 인식하고 깨닫는 그런 단식 회개의 방법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뭐 금욕제 단식 사실 잘 못 지키지요 어찌어찌 살다 보면 이렇게 교회가 정한 날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예전 신앙인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잠옷 숙연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4천년의 기도, 단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예나 지금이나 사순 시기를 잘 보내는 가장 적합한 행위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단식과 금욕이잖아요. 일상적인 식사 중 한 끼를 거르고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는 데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통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를 위해 교회는 단식제와 금욕제 규정을 통해서 신자들이 사순식에 두 번 단식을 하고 연중 금요일마다 육류를 먹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블랙페스트, 그러니까 검은 단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는 교회 역사상 가장 엄격한 단식과 금욕의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식사는 하루에 한 끼만 허용되는 것 그나마도 육류, 계란, 버터, 치즈, 우유는 먹을 수 없었고요 음주도 엄격히 제한을 했었습니다 특히 성주간 동안의 식사는 빵, 소금, 채소, 물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 알량한 식사마저도 해가 지고 나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브렉패스트, 검은 단식의 역사는 성 암브로시오 성인, 크리스토스토모 성인, 바실로 성인 이분들이 활동하던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14세기는 난 12시로 바뀌었고요. 또한 식사시간이 12시로 바뀐 뒤 얼마 되지 않아서 저녁에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19세기 초에는 아침에도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딱딱한 빵 껍데기와 커피를 마시는 관습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세기 후반부터는 단식의 그 혹독함이 많이 완화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단식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어쨌든 뭐 지금 사순식 끝나고 부활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더없이 기쁜 날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하느님에 의해서 일으켜 세워지셨다. 죽음을 패배시키고 승리하셨다. 주님 부활의 기쁨을 무엇보다도 입으로 몸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우리들인데요. 그런 가운데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입으로 몸으로 느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단식보다는 기쁘게 맛있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예전에 이렇게 혹독함이 강했던 검은 단식이 있었던 때 지금 많이 완화됐으니까 오히려 이런 기쁨이 그러니까 단식의 고통, 어려움도 많이 완화됐지만 그러다 보니 음식을 먹는다는 것, 기쁨, 주님 부활의 기쁨도 많이 희석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정말 예전에는 그 단식의 깊은 그 어려움, 참아냄, 인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시기에 먹게 되는 음식들이 더없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달걀, 병아리,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달걀과 달걀 속에 있다 껍질을 깨고 태어나는 병아리에서 되살아남 또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의미를 읽었잖아요. 물론 달걀이 그렇듯 그 심한 의미, 달걀이 지니고 있는 심한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일찍이 다산, 그러니까 번식과 새로운 생명의 상징으로 다가왔었지요. 하지만 40일, 그 긴 시간 동안 입에 댈 수 없었던 달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는 부활절에 달걀 찾기 게임을 하잖아요. 달걀을 집이나 정원 여기저기에 숨겨놓고 아이들을 시켜 것들을 찾게 하는 거죠. 이따금 아이들이 그 달걀을 숨겨놓은 것은 부활절 토끼 혹은 산토끼라는 말을 토끼하고도 또 연관을 시키죠. 그 부활절 월요일에는 곳곳에서 달걀 굴리기 시합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 언덕과 같이 비탈진 곳에서 아래로 달걀을 굴리는데 깨뜨리지 않은 채로 가장 먼저 도달시킨 사람이 이기는 시합. 또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시리아 등지에서는 달걀 두드리기 게임도 하고요. 이것은 각자 삶은 달걀을 지니고 자신의 것은 깨지지 않도록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깨뜨리는 게임. 모든 달걀을 깨뜨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그래서 승리자가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나무로 달걀 모양을 깎기도 예전에는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 대신 초콜릿 달걀을 만들고 그래서 초콜릿 달걀이 훨씬 먹기 좋으니까 맛있고요. 그렇게 하는 풍습도 생겼습니다. 또 앞서 토끼 아이들이 그 숨겨놓은 달걀 찾는 것이 토끼 어떤 인거를 연상시킨다. 그 실제로 동물들의 새끼들은 대부분 봄에 태어나고 그러기에 새끼 토끼들과 새끼 양들도 이 부활절과 부활 시기와 아주 친숙한 동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집토끼나 산토끼를 행운과 새로운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미들 중에서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시어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신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뭐 토끼는 그렇다 하더라도 새끼 양의 경우는 더욱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유다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기어감는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시고 희생당하셨다고 믿었고 그래서 부활절 주요 음식으로 새끼 양을 요리해서 먹는 곳이 많았는데요. 영국에서는 성금요일에 부풀린 반죽에 건포도 등을 넣어서 둥글게 빚고 위에 십자 모양의 장식을 얹어 만든 빵인 핫크로스 번즈를 먹는다라고 그래요. 신자 아닌 이들은 이 빵의 둥근 모양에서 달을 보고 십자 모양으로 나뉜 네 부분에서 사계절을 보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달콤한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도 십자가 모양의 장식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나타낸다고 그래서 이 달콤한 전통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의미를 바꿔서 주님 순환과 부활, 기쁨을 모두 생각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사순 제4주일에는 과일을 많이 넣어 만들고 그 위에 아몬드 가루와 설탕 가루를 섞어 끈적끈적하게 만든 마지팬을 한 켜 얹은 심넬 케이크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 케이크의 마지막 마지팬 켜의 둘레에는 작은 마지팬 덩이 11개를 올려놓는데 바로 이스카리온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를 뺀 나머지 11 제자들 그 의미로 11개를 올려놓았다라고 그래요. 뭐 단식과 기도 지금 안티오키아 교회가 성령의 뜻대로 교회 지도자들 그중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 어린 시절 친구 마나인, 그리고 사울 이들을 선발하고 그들 가운데서 또 바르나바 사울을 따로 불러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방인 선교 그 가운데서 특별히 1차 선교여행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 단식과 예배, 기도 중이었다. 또 이들 선발된 바르나바 사울도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소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단식과 기도 중에 있었고 공동체가 그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떠나보내는 장면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르나바 사울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예언자적 지침을 지도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비록 성령께서 이들에게 맡기실 그 일에 대한 설명을 지금 뭐 저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요 단락 안에서만 본다면 성령이 직접 그들이 무슨 일을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어지는 이야기가 다름 아닌 복음 선교 사명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요. 13장 3절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성령이 이와 같은 지시에 안티오키아의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단식과 기도를 행하면서 답한 뒤에 그들은 이 선교 직무를 위해 하느님께서 바르나바와 사울을 임명하셨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따로 세우라 하심을 표현하기 위해 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티모테오, 티토서, 사목서관 때도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행위는 그 목적의 다양성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서적 동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고자 안수를 했었어요. 창세기 48장 14절을 보면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즉 야곱이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에프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가 맏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안수를 하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축복을 주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이 주님께 봉사에 대한 주님께 대한 봉사에 헌신하게 하죠. 민수기 8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너는 레위인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를 모은다. 내가 레위인들을 주님 앞에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에게 손을 얻는다. 바로 레위인들의 봉헌식 장면입니다. 모세는 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할 때 안수 예식을 행하죠.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오너라. 그는 영을 지닌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내 손을 얹어라. 그리고 그를 엘아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임명하여라. 너희 권위 가운데 일부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그에게 순종하여라. 그러나 그는 엘아자르 사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면 엘아자르가 주님 앞에서 그에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우림으로 물어볼 것이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곧 온 공동체는 그의 지시에 따라 나가고 그의 지시에 따라 들어와야 한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엘아자르 사제와 온 공동체 앞에 세웠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그에게 자기 손을 얹고 그를 임명하였다. 신명기 34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예수님은 신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병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도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마르코 5장 23절과 41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청하잖아요. 예수님께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시죠. 물론 그 과정에 이제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먼저 치유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름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같은 마르코 복음의 6장 5절 고향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면 6장 5절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7장 32절 그러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고 청하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까지 가시고 뭐 조상들의 전통으로 유다인들의 어떤 완고한 마음 있은 다음에 이방인 지역에서 또 병자들이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 나중에 사도들은 새 영세자들에게 즉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수여하고자 안수를 했죠. 사도행전 8장 17절 19절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주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또 19장 6절 그리고 바오로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어 그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을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또 바르나바가 사마리아와 또 이렇게 안티오키아에서 안수를 주었던 것처럼 바오로 사도도 에페소에서 안수를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19장 6절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안수는 교회 안에서 직무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서품을 주는 방법이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6장 6절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일곱 봉사자 선발 과정에서 또 사도행전 14장 23절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지난 방송 제가 사목성한테 티모테의 1서 4장 14절 그대가 지닌 은사 곧 원로단의 안수와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안수는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기원 혹은 어느 사람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축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지요. 복음에서 보면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안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곳을 떠나셨다. 요즘도 뭐 우리 교황님 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장면들 간혹 뭐 우리나라 오셨을 때도 광화문에서 그랬고요. 해미 가셔서도 그랬고 뭐 이탈리아 바티칸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에마다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는데 한 번은 그 코믹한 사진이 한번 났었죠. 손을 얹어주셨는데 아이가 막 울던지 아니면 이제 뭐 교황님 코를 깨물었던지 뭐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뭐 웃기도 했는데요. 이게 뭐 낯가림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교황님 앞에 자기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손을 얹어달라고 청하는 일이 많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당신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마라 하셨는데 여간 이 안수행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성경 안에서 쭉 제가 구약서부터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되어짐 과정에 안수 예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받은 다음에 바르나바와 사울은 주어진 그들의 이 선교행을 위해 파견이 됩니다. 이 선교행, 선교 사명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완료할 수 있도록, 완료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앞서 행했던 것은 단식과 기도였던 거고요. 또 공동체는 그들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아서 안수 행위를 가졌던 거죠. 그들은 선교 사명을 완료하고 나서 바르나바와 사울은 이렇게 다시 안티오키아 공동체에게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될 것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볼 수가 있지요. 거기 즉 페르게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맡겨졌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바르나바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 공동체의 목자로 파견되어졌었기 때문에 그죠?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는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즉 안티오키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러 보냈다.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이 수품을 언급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먼저 바르나바가 파견된 적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또 한 번의 안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수를 굳이 좀 구분을 해보는 거죠. 게다가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직접 명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하느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나 바오로 보통 자식이 서간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밝히는데 갈라티아서를 보면 사람들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가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뽑으셔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도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나바나 바울이나 어떤 앞선 어떤 뭔가가 있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또는 앞선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를 통해서 안티옥에 파견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1차 선교행을 떠나기 전 안수가 주교 또는 사제서품 이것과는 좀 별개의 안수가 아니겠느냐. 그런 겁니다. 해외 선교 소임을 받았어요. 우리 서울대 교구도 해외 선교국이 있죠. 그러니까 기존 사제들 중에 해외 선교를 지망하면 이제 일정 교육과 함께 그 교육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해외 선교사 파견식이 있습니다. 뭐 서울대 교구만 아니라 각 교구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행사를 할 때 동창신부들하고 해당 이제 교장 주임님이 별도의 미사를 하면서 그 일을 잘 마치라고 안수해주고 기도 미사 같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전 앞서 그러니까 지금의 안수가 주교서품, 사제서품을 위한 안수가 아니라 소임에 대한 의미로 소임을 잘 마치라고 하는 의미의 안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구분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내용 또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단식 그리고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수 성경 안에 나타난 그 안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모짜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혜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